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역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역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쓰여진 이 애통의 강도는 아주 셉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표현을 하거나 또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창세기 37장 34절에 이제 야곱이 통곡하는 모습이 나오죠. 열두 아들 중에 이제 이쁨 받던 아들 요셉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이 늙은 야곱은 이게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또 땅을 치고 식음을 전폐하며 애통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쓰인 애통과 같은 표현이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 나온 애통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평생 이 정도의 강도의 애통을 느끼고 살아가기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싶어서 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억지로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슬픈 일을 억지로 짜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야곱의 눈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애통한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토하는 탄식이 이 애통함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은 사실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예수로 갈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로 갈급한 사람은 예수님 얘기만 하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거나 멈추지가 않습니다. 제가 앞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성도분은 제가 앞에서 찬양만 하면 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 우시는 성도님이 계셨어요. 몹시 당황했는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을 인도를 해도 우시더라고요. 아, 저분 안에 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렇게 슬퍼하면서 찬양을 할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제가 나중에 안 사연은 사실 그 성도님은 실제로 좀 이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고침받은 것에 대한 은혜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스스로 그렇게 죄인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무슨 덕이 있다고 고쳐주시는가? 그 은혜를 생각하니 그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이 가시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나중에 하는 것을 제가 듣고 너무나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서로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스스로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예수님은 복되다 하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애통한 자가 받는 복은 죄인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끝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나의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애통한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모두가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곧 우리 안에 깊은 내면에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꺼낼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안에서 꺼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애통한 마음의 바탕은 성령을 갈망하는 마음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의 심령은 애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살아가면서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사실 기억에서 잊기가 많이 힘듭니다. 하물며 우리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면 애통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교회 또한 참으로 행복한 교회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나 애통함으로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기에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만큼 비례하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부모님의 근심을 산 적이 많이 있었고 부모님 역시 저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부모님과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못 만나지 않습니까? 화상통화를 하면 자꾸 저희 보고 웃으세요. 왜 그렇게 웃냐고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너 때문에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너는 그렇게 이제 나이가 돼서 한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나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 있으니 참으로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또 웃습니다. 저는 웃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데 사실 그 주름진 어머님의 얼굴 너머에 눈물 마를 날 없는 예전의 모습이 선명하게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사실 가정사 얘기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부끄러운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덕이 되거나 도움이 된다면 제가 조금 부끄러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한 분 형님이 있습니다. 20대와 30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삶을 세상과의 단절 속에서 살았습니다. 주위에서는 다들 소망이 없다라고 말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몸도 말라 40kg대까지 빠지더라고요. 주위에서는 장가라도 갈 수 있을까 뭔가 의욕도 없고 다 소망이 없다라고만 했습니다. 저도 그런 형님이 무척 원망스럽고 싫었습니다. 너무 미웠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무기력증이 빠져있는 모습이 참으로 용서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세상을 정말 끝내려고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마지막 포기하는 마음 가운데 깊은 감정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절박한 심령을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령의 폭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게.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 후의 삶은 놀랍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사님 가정의 딸을 만나서 현재 4명의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또 체격도 지금 저보다 더 좋습니다. 또 그렇게 육체적으로도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 한 칸을 타면 그 한 칸을 책임지는 스텔을 삽니다. 늘 전도를 합니다. 교회까지 가는 버스 종류장 세 코스가 되는데 그냥 걸어가면서 조금만 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교회를 가시더라고요. 저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못 되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한때 원망했던 형님은 그렇게 제가 지금 발끝도 못 쫓아가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말씀이 더욱더 가슴에 깊이 새겨드는 그러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이 애통한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 애통한 마음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미워해야 하지 아니할 것은 그 원수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도 나도 교회들이 많이 눈물들이 없다고 난립니다. 예전과 같이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어렵다고 보기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아요. 그만큼 눈물은 정말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웃음소리가 차고 넘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한 눈물 한 방울이 더욱 값질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 자리가 제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한 청년과 통화를 했습니다.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뭔가 툭 치면 터질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속 시원히 쏟아버리지는 않더라고요. 교회에서 눈물 쏟는 게 어느새부터인가 어색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한 말을 듣고 제가 가슴이 너무나 또 한편으로는 아팠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들을 잘 받아주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도움이 못돼서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는 이 세 가지만으로도 충분하겠구나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전부 저마다의 눈물이 마를 줄 압니다.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복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위로를 또한 받습니다. 또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마른 눈을 가진 성도보다 젖은 눈을 가진 성도님들의 은혜가 더 귀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명륜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이 젖은 눈들이 이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그 애통한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희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고 저희가 아플까봐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전 이 뜻이 잘 몰랐어요. 자기 십자가? 나의 고집일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거기까지만 십자가를 지고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애통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거저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가 당차게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애통함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애통함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남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에서 서로 간에 많이 웃고 또 즐거움도 많이 나누며 또한 슬픔과 눈물도 같이 쏟아내며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며 나눌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